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야외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안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이며 어디가 세상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며 어디가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신자들은 우리가 걷는 걸음이 때때로 암흑과 같다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신자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 시대를 만난다면 필히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에덴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에덴의 낙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직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다스리며 그 안에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산지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혼자 되면 문제를 여인을 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아담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부, 새 언약의 백성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인 교회와 주님이 서로 연합되어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나 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단이 침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그러한 에덴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쫓겨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담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잃어버린 이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것을 유토피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덴의 회복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신자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모습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자기 백성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곳에서 만나고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에덴을 자주 동산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동산성소, 이곳은 성막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막을 에덴의 모형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을 바라는 그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에덴의 회복으로서 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신자들에게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살아갑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없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보기 원하였던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심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시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성막에 충만하셨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영광 구름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성막에 충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하여 성막의 건축의 모습과 그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성막의 많은 기구들, 지성소 안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성막들 안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많은 기구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들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그 성막의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구들의 의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되어진 말씀 40절에 그 명하신 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건축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의 기능들이 이제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귀금속으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성호를 야훼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 모세와 함께함을 보일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0절과 31절에 아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찾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섬겨가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익히 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엄, 그 종기를 이 작은 성막 하나 안에 이제 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막을 들어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너무나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곳은 하나님의 임할 것인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어두운 땅의 장소로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짓고 오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양옆에 세마포 덮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위에 영광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통하여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이며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성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여야 될 말씀을 그 성소에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막을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막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의 장소로 하신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표현은 만남을 위한 장막, 그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장막에서 그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덮인 그 장막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을 위한 그 장막, 그 회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장막에 오셨고 그 오심의 모습을 영광 구름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묻게 되어지면 그 영광 구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곳 시온자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이 방식은 구약에서만 나타난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상의 주님의 사건을 맞이할 때 주님이 구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영광 구름이만 그 현장에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성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더 이상 주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덴의 회복을 노래할 때 주의 백성은 마치 염려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장소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건축이 제대로 되어졌는가라고 말하면서 들어가 보아야 하지 않을까? 들어가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구름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아론의 자손을 부르시어 그 성막을 섬기게 하시고 아론을 통하여 그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성막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왕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야훼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죽은 우사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성막의 임마누엘 하심을 영광 구름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야훼 하나님 여기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성막 위에 영광 구름이 임하였다라는 사실. 그분은 영광 구름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어떤 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라고 지칭하는데 그 행진하는 길 내내 어땠는지를 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섞여있는 이 기둥이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40년 기간 내내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내용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듣습니다. 다윗은 10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0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모세는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훼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힌 새끼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막 영광 구름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함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이 영광 구름으로 그 위에 임하는 장면을 세례의 장면에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잘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시대의 모습들,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들,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복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성전 대신 그 안에 모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또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실 것입니다. 정사와 근세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안전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십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정말로 구약의 그 성도들 영광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는데,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인도를 보았는데,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존하시며 임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저런바리가 일어서고 각종 병든 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편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도리어 또 다른 방편으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8절에 낮에는 야훼의 영광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방식이 성막의 하나님의 임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 기둥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낮에는 야훼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그리고 밤에는 불이 구름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으로 인도하시고 이들과 함께 걸어갔고 가나안 땅까지 이들을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나아가라 하는 것과 멈추라고 하는 그 신호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름과 불기둥이 1년 내내 그곳에 멈추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만약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해 움직인다면 그들은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걸음만큼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직접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전쟁에서 또 어떤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을 보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거기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날 때 그들은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전이 지어질 때 영광구름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거기에서 구속의 행위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만나고 있다는 현존의 자리를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현존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그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상 앞에서 문득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던 그 하나님의 영광 구름의 인도하심을 본 그 세대와 오늘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눈으로 볼 수 있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광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영광구름,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영광구름이 가득이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구름이 이만한 장면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이 말할 처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영광구름이 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구름이 임하는 장면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구름이 임하는 장면이 단순히 환상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적어도 성전에 이미지를 잘 아는 그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구나라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서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려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널리 널리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영광그룹의 임함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택한 그의 아들을 보이시고 그의 인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를 실패한 구원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인이라고 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르고 할 때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너는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너는 왕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백성 없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결코 나는 그럴 수 없고 결코 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봉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육신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영광구름에 감싸여져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불구대천 원수 마귀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가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정말로 그 증거는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그 영광구름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영광구름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구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께서 보내신 성령은 불의 혀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 섞여져 있는 그 모습처럼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임한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임하는데 구름 속에 불이 임하는 그 장면처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그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영광구름이 임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도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가 증언되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증언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은 영광구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증언되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의 모습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중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 중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도대체 물리적인 현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도 어떤 병나음의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가? 지금도 영광구름이 임하여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아야만 합니다. 구약에는 계시의 말씀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상으로 주께서 그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참된 에덴을 회복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그 백성들 둘 셋만 모인 그곳에 예수의 영, 영광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그분은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길과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발에 길과 나의 발에 빛이 되시고 나의 발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빛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구속하셨고 그들이 하늘에 오르셔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많은 풍속이 너희를 쫓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충분히 그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물리적으로 질문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약에서 임하였던 그 모습 좀 우리에게 한번 좀 보여주시죠 라고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불에 향했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에 향했던 영이 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증언의 소리 앞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며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이분들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로마의 왕이 왕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왕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불에 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둘 셋이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시며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이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고민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까 고민이 생기게 될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눈을 돌립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 말씀에 날마다 예하며 살아갑시다. 아멘.